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중요시 여기고 나라는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모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득이 먼저이고 나의 관심이 먼저이고 나의 뜻이 먼저인 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도 나의 소중함이 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 가운데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참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고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참으로 지지 않으려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가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루려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이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성품이죠. 적극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기질.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많았고 아직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터치가 그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괜찮은 사람, 어떻게 잘 만들어진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이기주의적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사람을 골라서 최고를 기대합니다. 그 최고에 미달되면은 실망하고 또 그 사람을 바깥에서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그가 젊은 시절의 야곱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파악해 볼 때에 만약에 야곱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 하면 이 시무집사 또 이 그냥 서리집사도 되지 못할 이런 아주 약삭빠른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장로 후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온갖 환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참으로 얄미운 야곱 같은 이런 사람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을 참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눈까지 속여가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는 이런 계획을 짭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게 만듭니다. 장자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게 발칵나서 형에게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산 삼촌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장가도 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재산도 많이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참 원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가진 전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하고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의 길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착해서 예뻐서 고와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택함을 받은 그에게 이제 야곱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가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얄미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오늘 시간상 24절부터 읽었는데 3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 귀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려니까 힘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치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그의 삶,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형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수를 갚지 않으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에서 형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 아직 동생에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무엇인가?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기를 손해보게 만든 원수를 갚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복수하는 것이 당연했고 야곱은 복수를 하는 형의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과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이런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란 고대 시대의 대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떤 예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가? 쌍둥이로 태어난 형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잡았다, 붙든다, 빼앗은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과 달리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니까 에서를 향한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나옵니다. 그 형은요 칼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휘둘면서 인생을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까지 힘으로도 아니요 자기의 뭐 무엇도 아닌 이 잔머리 굴려가며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기획하고 계획해서 많은 것을 얻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 이런 짐승들을 550마리를 준비했어요. 참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큰 부분을 형에게 드리겠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형에게 아부까지 합니다. 이 정찰병을 먼저 보내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에게 아부하는데 형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Lord. 나는 당신 앞에서 종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시고 나는 노예다. 당신은 그 위에 있고 나는 이 아래 처한 사람이다. 아부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형에게 나와서 형 그때 내가 뭐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엎드리고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며 들어갑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은 형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 하여도, 많은 가족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와서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생애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한 것입니다. 형에게 아부하는 편지도 보냈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의 손에 맡겨야 되는 이런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건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이 혼자 있는데 누가 와서 덮칩니다. 아마 그의 생각,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형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먼저 정리하려는 이것이구나, 나를 죽이러 왔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도전하십니다.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우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있을 때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여기에 묻혀서 참으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다고 생각할 때에, 이럴 때에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큰 모임에서 오지 않고 1대1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잖아요. 여럿이 있을 땐요, 나를 감추고 살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땐 나의 진실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참으로 아닌데 긴 척하고 뭐 없는데 있는 척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카바로다가 우리를 그냥 가리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진정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나는 것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존재인가가 나의 진짜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대합니다. 말도 많이 합니다. 말씀도 많이 전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 못하고 그냥 뭐 행복하게 보여야 합니다. 전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할 때에 아버님이 반대하신 그 이유도 무언가 하면, 제가 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목사의 틀에 내가 들어갈 그런 기질이 없다고 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요, 아, 목사가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저에겐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더울 때 반바지 입고 나가려고 하면은 아내가 못 입게 합니다. 당신 목사인데 목사 그럼 바지도 안 입고 다니냐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은 상가하고 이런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참모습이 아닌 좀 어떻게 잘 커버하고 이러면서 살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커버하는 삶을 오래 살다 보면요, 내 커버한 모습이 내 진정된 모습이라고 착각 가운데 살게 돼요. 내가 거룩한 척하면 진짜 거룩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래도 기도 괜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허물과 나의 추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그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참 사랑에 빠져서 못 모르고 결혼한 분 얼마나 많으세요? 영어로 그걸 blinded by love라 그러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결혼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저 사람 바뀌었네.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가까이 지내게 되면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와 교인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인간됨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 옛날에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거예요.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하고 3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까요, 제 아내 입 한번 뻥긋하면 더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돼요. 입 다물도록,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하도록 잘 모셔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1대1, 하나님이 나와 만남 가운데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다가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야곱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장자권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도 얻어냈고 축복기도도 얻어냈고 많은 물질을 누리며 또 아내도 라헬을 사랑해서 너무 예뻐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 또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해요. 레아 눈 떠보니까 레아래서 다시 또 이래갖고 라헬까지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열심히 머리만 잘 쓰면, 계획만 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여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 하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육관 짓기 위해서 이 건축 헌금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이것을 불리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제가 한 방에 그냥 배로 불려오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한다 하면요, 여러분 헌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것을 설명한다 하여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씨름 도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분야에서는 내가 자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내 이것은 자신 있다. 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신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은 자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 내가 등산도 하고 내가 웰빙 음식 먹고 하는데 참으로 그 자신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인이라 생각한 이것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한 대 꽝 얻어맞습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잘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씨름이 시작됐는데 이 잡고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복줄 때까지, 축복해줄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씨름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여러분, 환도뼈란 사람의 몸을 받쳐두는 뼈입니다. 이 히프뼈이죠. 골반이라고도 하죠. 고대 문명에서는요, 환도뼈 하면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육적의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환도뼈를 치십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의지했던 이것을 한 대 얻어맞고 나면요, 정신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웬 환란인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나의 생명의 힘과 근원을 치시다니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야곱은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신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더 의기양양하고 더 자기의 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리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 대 얻어맞고 장애인이 되다 보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일부에 나왔는데. 예,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육적으로는 약해졌을지 몰라도 이제 얻어맞고 나니까 야곱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그전에는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이었는데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참 환도뼈까지 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원어를 보면요, 내 이름을 묻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묻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알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인 것을 모르며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여기에 휩쓸려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고 내가 뭐 앞에 두려운 것이 없이 계속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사게 됩니다. 그때 한 대 얻어맞고 나면요, 그때 이거 누굽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아는데 왜 새삼스럽게 묻느냐 이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나니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 자기에 대한 실망도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산다 생각하는데 한 대 얻어맞고 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겠다는 이런 어리석음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의 신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실망으로 끝난다 하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해 줘야 놓겠다고 하니까 한 대 얻어맞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 이름의 중요함이란요, 이 문화에서는 대단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이름을 대충 이렇게 짓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참 이렇게 이름의 미닝을 굉장히 생각하고 또 한자를 따와서 이렇게 짓고 그랬습니다. 저건 형은입니다. 형통할 형자의 은혜은자, 형통할 은혜를. 아, 저는 이름이 참 좋아요. 저희 형님은 아버님이 저 전쟁 때 홀로 남쪽에 내려오셔서 받은 첫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남쪽에서 받은 은혜 해서 남은입니다. 저는 형통할 형제 은혜은자. 이 야곱이란 이름은요, 빼앗는다, 쥔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산 것이에요. 그냥 빼앗고 쥐고 막 그냥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빼앗으며 다른 사람을 뭐 그냥 휘어잡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이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그가 부리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부니엘, 하나님을 대담하고 하나님을 접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요,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살았다는 그 증명을 부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받게 되니 해가 뜹니다. 해가 돋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 야곱이 축복받기 전과 축복받은 후의 조건을 따지자면 더 못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삽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얻은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 이름을 주셨다는 그 리마인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업을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나에게는 그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간증이 됩니다.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한 가정에 집에 갔더니 이런 유리 박스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아이 기부스 한 그 기부스 뺀 거 거기 넣어놓고 자동차 키가 있고 뭐 또 집키가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간증 박스래요. 아이가 그때 뭐 처음으로 사고가 나서 다쳐갖고 이 손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기부스 해서 이거 풀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제 그걸 거기에 넣어놓고 자동차 키는 뭐냐 하니까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폐차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모든 자기들 삶에 일어났던 일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그것 참 불행하다, 아, 너무나 그것은 참 뭐 세상 말로 재수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만 이제 모아갖고 거기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했다는 그런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아, 참 쩡쩡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달라스 있을 때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한 80 좀 넘으셨는데 한국에서 은행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사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옛날에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었대. 그래서 항상 앉으시면 하는 말씀이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그것만, 그 사람만 믿지 않고 보증만 안 써줬더라도 아, 내가 지금 쩡쩡거리면 살 텐데. 근데 그 장로님 뭐 그냥 노인 아파트 사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골프 치세요. 예, 거긴 골프가 시니어들은 뭐 18홀 도는데 5불이었어요 그때. 예, 매일 그냥 나가서 골프 치세요. 그래서 장로님 하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몇십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만날 때마다 그때 내가 은행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도. 그래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망하셨으니까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 그때 막 잘 나갔더라면요, 장로님 지금 세상 사람으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얘기하세요. 아쉽다는 말씀이죠. 아쉽다는. 세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절룩거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주님을 만나 때로는 나의 삶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환도뼈 얻어맞는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완성품은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착각이 나의 직분이 나를 이만큼 대단하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그냥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우리의 훈장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중요한 소중한 계획에 저희들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